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예배를 쉬었죠. 그래서 좀 간격이 벌어져서 좀 어찌 보면 맥이 좀 끊기고 지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불에 탔고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을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붙는 큰 산이 떨어집니다. 다 똑같이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거죠. 이때는 바다가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그 안에 있던 생물들도 죽고 배들도 깨지고 다 타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상을 놓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다 떨어진 거죠. 첫 번째 나팔 때는 피 섞인 우박이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 나팔 때는 불이 붙어있는 큰 산이 떨어졌고 지금 셋째 나팔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뭐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박, 뭐 산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뭐 그건 다 뭐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국 무엇이 심판을 받았는가? 첫째 나팔 때는 땅이, 두 번째 나팔 때는 바다가,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팔 때는 10절 끝에 보시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강과 물샘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강과 물샘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러니까 떨어진 별을 쓴쑥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이름을 붙였겠죠. 처음부터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 테고요. 어떻게 되었냐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쓴쑥이 되었고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들이나 여러 물샘이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해야 했던 식수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죠. 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쓴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맛이 쓰게 되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마시면 몸에 해로운 독성을 갖고 있는 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 쓴물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독성을 가진 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수가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른 결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식수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강이나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전염병이 창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마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인지는 뭐 확실하진 않아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강과 물샘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심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심판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심판도 그렇고요. 두 번째 심판도 그렇고요. 세 번째 심판도 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출처가 어딘지가 명확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뭘 만든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부터 뭔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다 내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이루어진 장면을 잘 보시면 조금 생각해보면 참 표현과 기록이 묘하게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질 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서울에 떨어졌다. 경기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만약에 관악구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강물에만 떨어지겠습니까? 관악구에 떨어졌다 그러면 봉천 일동에도 떨어지고 봉천 이동에도 떨어지고 신림동에도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강들, 물샘에만 떨어지고 다른 데는 안 떨어지느냐 이거죠. 사실 여기서 이 표현했던 것은 강들에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곳들에도 떨어졌겠죠. 그러나 주된 타겟층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목표물을 딱 정해놓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목표물에만 딱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강을, 물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데 그 쏟아 부으시는 게 다른 지역에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타겟층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강은 사용할 수 없다. 더 이상 물은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결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식수만 이렇게 다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강들과 물샘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을까? 하늘에서 무작위로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정확하게 타겟 정해놓고 활을 쏘듯이 총을 쏘듯이 그렇게 이렇게 떨어진 건가? 이게 사람들이 보면 참 독특한 그런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 이게 아무렇게나 막 떨어진 게 아니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식수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셋째 나팔이 불었을 때 여기 심판을 받은 대상이 강, 또 물샘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팔 심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첫째 나팔 때는 땅이, 두 번째는 바다가, 지금 세 번째는 강이 심판을 받습니다. 조금씩 더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활 터전으로 심판받는 대상이 더 조여드는 그런 양상인 거죠. 사실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땅이 심판받았다 그러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좀 다른 땅 가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죠.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저는 뭐 예수님 있는 사람이고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 이후에 여러 후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주로 4대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어딥니까? 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곳에서, 인도에 있는 큰 강이 있는 곳에서, 중국에서도 큰 강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이 있는 곳에서, 티그리스 유브레데스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곳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 있던 곳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강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강 주변에 있어야 마실 물도 있고 농사도 짓고 빨래도 하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농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농산 맨 가운데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농산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풍부한 곳, 특별히 강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그리고 그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던 심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 있지만 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아니 땅에 문제가 생겼네. 바다에 문제가 생겼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씩 나와 구체적으로 상관해 있는 곳으로 심판이 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강이 문제가 생겼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네.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전개된 양상을 놓고 보면 아까 처음 특징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여기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차이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 생긴 거지.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그리고 또 성도로 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실 때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교회와 성도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자 이건 심판이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거나 팻말을 딱 꽂아놓고 이제 심판 시작 이러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걸. 근데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안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심판이라는 걸 모르는 방식으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는 사실은 누가 알 수 있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아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도 마찬가지여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심지어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십일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분명하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여러 종류의 모든 은혜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주시지 않아요. 모르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땅을 딛고 살아가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죠. 바다도 있었죠. 강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아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다 카드를 써서 붙여놓고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을 가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을 받을 때도 어떠한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믿음을 가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했었죠. 그 기근이 임하게 했을 때에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선포를 하고 다녀도 그래도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기근이 끝날 때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기근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그때에 엘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구름이 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가서 비가 무진장 내릴 거니까 병거를 잘 갖춰 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구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자연현상이 어쩌다 보니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이리저리 궁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계시해주시고 경고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 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은 심판들이 굉장히 큰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3분의 1만 심판받았습니다.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지금 셋째 나팔 때에도 강들도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어요. 뒤집어 말하면 멀쩡한 게 3분의 2나 남아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큰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불행하게도요. 3분의 2가 남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3분의 1이 더 사라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눈꼽만큼만 무언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반이 날아가도 삶 전체가 날아가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도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았는가 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반응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 혹은 주님 앞에서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감기 걸렸을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감기가 조금 걸려서 콜록콜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할 때에도 그냥 약 먹고 괜찮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병으로 진전돼도 약 먹고 병원 가면 괜찮겠지? 그러다 결국에는 위태위태한 지경이 되어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지경들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래도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고 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소망의 씨앗들을 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까짓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예비하셨노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아뢸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